오늘은 별직 신앙 고백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37조 살펴볼 차례입니다. 최후 심판,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도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 최후 심판,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택함 받은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신 채로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고 불로써 이 낡은 세상을 태워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이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그 순간 변화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선악간에 행하였던 일들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때는 모두가 세상에서는 그저 오락과 농담으로 치부하는 무익한 말들을 했던 것들에 관하여 일일이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판을 생각한다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받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생각이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그들이 감당하여야 했던 고생과 수고의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백함이 만인에게 알려질 것이며 이 땅에서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던 악인들 위에 하나님의 맹렬한 보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를 죄 있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멸할 것이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택함 받은 신실한 자들은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재판장과 통치자들로부터 이단이나 불경건한 자들로 정죄되었던 그들의 대의가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의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영광을 은혜 보상으로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별직 신앙 고백서 마지막 37조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보편적으로 신앙 고백서 마지막이 종말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드 불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배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벨지 신앙고백서 서문을 살펴봤지만 이 신앙고백서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하에서 작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박해를 받고 또 잡혀서 옥죄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네덜란드라고 말하는데 네덜란드란 말은 저지대라는 뜻이죠.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화란 지방이 그 당시에 이제 벨기에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큰 위로가 있었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에 속하는 주제인데 종말론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중간 상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육신은 부패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영혼이 다시 오게 되고 육체와 결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종말론 안에는 이처럼 중간 상태 아직까지 하늘에 가 있는 영혼과 또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 관한 진술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루고 있고 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라는 주제들도 다루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종말론에 대해서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특별히 최후 심판 때 일어나게 될 오늘 우리가 진술했던 우리가 고백했던 이 내용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고등부 활동할 때 옛날 어른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옛날 어른들이 설교를 하다가 찬송가를 간혹 부르셨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의 주제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종말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인 때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찬송, 내세에 대한 찬송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별로 내세나 종말에 대한 찬송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하염으로 사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죽은 자들에게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산자들은 순식간에 변화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37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조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무엇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택받은 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무엇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 또 모든 땅의 대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GBT 선교사님 오셔서 간단한 선교 보고도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거의 성경이 번역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정말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만 말씀하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172년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죠. 몬타누스가 페푸자라고 하는 이 장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1533년에는 종교개혁 시대였는데 메리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스트라스부르라고는 지역에 재림해서 또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는 미국의 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때가 되어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구차한 변명을 했는가 하면 아직까지 당신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재림주가 지금 숨어 계시다가 당신이 준비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단들이 말을 많이 바꾸죠. 상황이 되면 말을 자꾸 바꾸는 이런 일들이 나는데 번번이 이런 일들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장림 씨 같은 경우에도 1991년이죠. 91년 10월 뭐 28일이었는가 하여튼 그때 재림한다 그랬지만 뭐 MBC, KBS에서 다 생중계했죠. 그러나 해프닝으로 역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준비하고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인가?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신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에서 이미 살펴보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예수께서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리스의 재림은 초림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초림 때는 누구도 모르게 그냥 베들레헴 한 장소에서 태어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리스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구편 한 곳에서 어떤 물체가 보이면 그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 면에서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일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꺼번에 온 인류가 그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지요? 심판입니다. 온 인류를 자신의 앞에 세우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시죠.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몇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아담부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서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이기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살아나게 되지요? 또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어떤 몸이죠? 그때 몸은 더 이상 썩어지는 몸이 아니죠. 닳아지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영벌을 견딜 만한 이 부활체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영원한 불에 소멸되는 부활체라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영생이든 영벌이든 간에 어쨌든 영생과 영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37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진술의 내용은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책들이 펴진다 그랬죠? 우리 그냥 번역본에 그냥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그 벨직 신앙 고백서 번역본에는 양심의 책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심의 책 혹은 책들이 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악간에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했던 모든 선, 모든 악,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그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앞서 제가 그 앞서간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만든 번역본 안에 양심의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생명책. 이것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다 공개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빛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빛의 속도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계산하잖아요. 빛의 속도를 추측해서 없던 빛을 찾아내가지고 그 어떤 존재, 어떤 행성의 존재를 발견해내지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을 해도 그것을 다 복구해내서 이전 기록을 다 알아낸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공기를 조사해가지고 무슨 폭탄인지 그걸 성분을 다 조사해내는 그런 일들이 인간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게 될 것이다. 마치 CCTV처럼. 여러분들 차에 요즘에 카메라들 달고 다니죠, 그죠? 다 거기에 있잖아요. 음성, 그 다음에 영상,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농담과 같은 말들,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밀과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셔야 되는 사실은. 자, 우리 시편 10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3편이죠. 103편 10절부터 1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그 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죠. 자,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시게 될 때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께서 심판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그죠? 그 참소자라고 말하지, 그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면 우리를 고소했던 참소자인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첫째로. 그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했다가 그가 결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고소가 취하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고소당한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 트롬본을 제가 연주를 이제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콩쿨 대회에 한번 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트롬본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해군 군악대장한테 배웠습니다. 오호걸 소령이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당시인데 그때는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그분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는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시켰는가? 진해 해군 군악대, 아, 진해 해군 본부가 있잖아요. 그 군대로, 예? 부르셨단 말이에요. 본부로. 그러니까 뭐 경찰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콩쿨대에 딱 나갔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떨까요? 아. 선생님이 딱 앉으니까 뭐 맨날 옆에서 연주하니까 좋죠, 그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결코 두려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생생한 예를 들었으니까 심판하면 괜히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하는 이런 정서를 이제는 우리가 다 털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를 참소했던 사람이 결박당하고 고소가 취하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면되는 그런 날이니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는 세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두 가지 결과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지요? 끔찍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택자들에게는 또 어떤 날이 된다고 말합니까? 매우 우리에게는 바람직하고 큰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받게 되는 바로 그날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금을 꼬박꼬박 부었다가 그 적금을 찾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처짐을 딱 해봤는데 만점이에요. 네? 만점을 받았어. 그러면 보통 12월 며칠입니까? 그때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날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수고의 결과가 이제 공적으로 만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날 그런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사악한 자들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날에는 이 두 가지 결과만 드러나지 제3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이 땅에서 택함 받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히던 자들인데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 청교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죠.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했는가? 도덕적 양심이 회복되어서, 아시겠죠?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그분의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좀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는 이런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기억들이 다 기억나고, 그래서 후회와 자책으로 보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특별히 이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불멸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고통이 끝이 나게 될 것인데 그럴 수 없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을 잘 보시면요.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 명료하게 진술하는 반면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교적 길게 진술하고 있죠. 왜 길게 진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는 끔찍스러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중생하고 그 다음에 징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고생과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날에는 우리의 결백함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예의 관을 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영광을 은혜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보상으로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언급하고 있는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나 종말론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순교적인 상황 안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불굴의 인내로 견뎌내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적용에서 그러면 37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요약하면 그날을 대망해야 된다. 크게 대망해야 된다. 그죠? 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당시 개폐 성도들이 등에 매질을 당하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온 몸이 불태워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유도 빼앗기고 그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온 만민들이 주를 보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불경건하고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무서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저 먼 날의 이야기로 아련한 옛 미래, 옛날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먼 미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요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보고 분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참으로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이 귀한 초청의 말씀에 아멘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